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무장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24일 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서 철수하고 수도 모스크바로의 신속한 진군을 멈췄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용병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대가로 기지로 돌아가고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벨라루스로 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영TV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와 계속 접촉한다고 말한 회견 요약문을 25일 공개했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 없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열릴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리고진스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로스토프 소재 지역군 사령부에서 24일 늦게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가 25일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범죄자 출신으로 푸틴 대통령 측근이었던 프리고진 씨 용병들은 지난 16개월 동안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용병 조직의 모스크바 진격으로 러시아에서 벌어진 혼란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24일 밝혔습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러시아의 주인들이 아무것도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는 걸 봤다면서 이는 완전한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프림폼 통신은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부 장관을 인용해 적진 뒤 모든 혼란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 행위가 러시아의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통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즉각적인 징후는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주말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쿨레바 장관은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를 포격해 민간인 한 명이 숨졌다고 지역 주지사가 25일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포탄 한 발이 방 한가운데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잔해 아래 깔렸지만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1월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시와 헤르손 지역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반대편에서 헤르손시와 주변 지역을 정기적으로 포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간밤에 러시아군이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 남쪽을 포격해 한 명이 다치고 민가 세 채가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남동부 지역에서도 24일 러시아군 공격으로 아이 두 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치고 몇몇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24일에는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해 적어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내전이 11주차로 접어든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25일 충돌과 폭격 그리고 공습이 심해지고 있다고 현지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또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니알라에서 최근 며칠 새 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24일 서 다르푸르 주도인 엘 제네이나에 있는 마사리트 공동체에서 인종청소나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르툼과 엘 제네이나는 지난 4월 15일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RSF 사이 시작된 내전으로 가장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엔 또 다르푸르 다른 지역과 남부 코르도판에서도 긴장과 충돌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을 이루는 하르툼과 바흐리 그리고 옴두르만에서는 24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수장들이 24일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 소재 팔레스타인 거주지들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는 대응책을 취할 필요가 있는 국가주의 테러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정착촌 거주자 수십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들에 난입하는 등 일련의 폭력 사태가 국제사회 비난과 미국 백악관 우려를 유발했습니다. 24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라말라 근처에 있는 움사파 마을에 집 적어도 두 채에 불을 질렀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인 용의자 적어도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세계...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노동당 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했습니다. 오늘도 영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베이징에 도착해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만나 미중 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과의 모든 회담에서 고위급에서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속적인 소통이 서로의 차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5년 만인데요. 이번 방중의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려진 대로 미국과 중국은 현 시기에 세계 질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 마당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이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에 중국 방문이라는 것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오랫동안 갈등하고 대립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실제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현재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는 블링컨 장관의 그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한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강대국의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전 세계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지정학적으로 최대 불안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지만 이 미중 양측의 그 목표나 목적은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언제든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 중에 고위급 차원에서 의사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자유롭고 열린 세계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을 계속 말하자면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에 이제 그 변화가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중국 역시도 그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가 그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견지하고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며 돌발적인 사건을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양측이 그동안에 의견 대립을 빚었던 서로의 입장을 블링컨 장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양측이 고위급 차원의 말하자면 소통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것, 이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그러면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뭘 논의를 했는지 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베이징 조오대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그 5시간 30분간 회담을 하고 2시간 만찬을 하는 등 총 7시간 30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이튿날이죠. 19일 날에는 그 왕이 정치국 위원을 만난 데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그 국제정세, 미중관계, 경제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봐서 그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너 개 분야를 이제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미중 관계입니다. 미중 관계를 예. 개선하자 뭐 이런 문제인데요. 현재 미중 관계는 그 갈등과 대립하는 건 물론이고 대화가 사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 이번에 1차 과제는 미국과 중국이 소통을 먼저 재개하자.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중국도 관계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에 그 블링컨 장관이 무엇보다 이제 베이징을 방문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친강 외교부장을 그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고 또 미국과 중국은 그 공동 실무 그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 교류를 확대하자. 이런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소통 분야는 좀 그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정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타이완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그 나중에 나온 발언을 보면 뭐 특별한 그 양측이 어떤 그 합의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기존 입장을 그 되풀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그 핵심 중에서도 핵심 이익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타이완 문제가 미중 관계에 가장 두드러진 위협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그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타이완을 그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또 여러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미국은 타이완에게 방어용 군사 무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는 아무래도 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무역,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런 문제가 아마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아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고급 반도체들이 그 중국의 그 무기 개발에 쓰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차단하고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아마 그 반도체의 그 대중 수출 규제 철폐를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강대국들의 경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며 미국 자신의 문제와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그 양자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강조점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야 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서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필요로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제대로 공존을 해야 여기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점도 밝혔는데요. 시 주석은 그러니까 평화공존 그리고 우호협력, 양국 간의 평화공존과 우호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것이 전 세계에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은 최근에 대중국 정책의 기조를 디커플링, 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 위험 방지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것은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경제 분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특히 그 중국의 그 공급망, 반도체나 그 희토류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얼마 전부터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분리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공급망을 멕시코, 아세안, 인도 이런 쪽으로 돌리자 이런 의미로 썼는데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 대신 디리스킹, 위험 방지, 위험 줄이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뜻은 똑같은데 그것을 디커플링에서 이제 디리스킹으로 바꿔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건데요. 문제는 이 같은 새로운 용어를 썼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이 뭐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네. 중국 당국자가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런 것이 결국 같은 뜻이다. 중국을 옥죄겠다는 미국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은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 측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등 서방국들이 강조하는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예, 방금 그 최 기자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 둘 다 탈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예. 경계하고 배격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창 국무원 총리는 그 독일을 방문하던 지난 20일 날 한 포럼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를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적 조치를 관찰한다면 이는 시장의 원리와 공정 경쟁 그리고 세계 무역 기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당국이 그 배포한 자료를 보면은 좀 더 아주 강력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디리스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관영 CCTV가 전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면 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포장이 다를 뿐 본질은 탈중국화다 이렇게 비판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미국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세계를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 군사 대화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대화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보면은 외교 분야 요번에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갔고 또 친강 외교부장을 그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으니까요. 외교 분야는 상당히 그 소통 채널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미 그 양측 그 상무 장관들이 서로 그 교류를 갖는 등 경제 분야에도 그 소통이 좀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소통이 재개되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그 회의에서도 미국이 그 양국 그 국방장관 간의 그 소통을 갖자 이렇게 제의됐지만 중국이 거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방 분야의 소통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타이완 해역 또 남중국해 등에서도 미국과 그 중국 간의 전투기 또 함정 간의 위험한 그 상황이 자꾸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도 빨리 좀그 대화를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그 미국과 중국은 군사 분야의 소통은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도 여기에 크게 지금 뭐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 회담에서도 좀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번에 방문 중에 다른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려해왔던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 아니었습니까?
예.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방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또 중국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러시아의 그 민간 차원에서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중국 당국에 이에 대해서 좀 면밀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같은 중재 노력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토대로 해서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문제는 어느 정도나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경제 문제도 그 상당한 비중을 그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아마 경제 문제를 얘기할 쪽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좀더그 우세한 그 우위에 서서 그 얘기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연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대부분 그 미국이 중국의 물건을 사주거나 또 미국의 고급 기술을 중국의 그 전수라고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그 우위를 차지해서 얘기한 것 같지 않았느냐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심이 끈 것은 그 반도체 문제입니다. 미국이 그 최근에 그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를 금지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마 중국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 우리의 대항하는 기술을 중국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팔면 중국이 이거를 갖고 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 무기가 미국을 겨냥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을 겨냥하는 데 쓰이는 그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 수는 없다. 아마 이런 그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관세 문제인데요. 미국과 그 중국이 몇년 전서부터 그 관세 전쟁을 벌여서 미국이 사실 지금 중국의 한 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여기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춰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발표에 보면 관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기 대해서 그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미중 관계가 다시 또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언제든지 미중 관계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긴장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 독재자, 시진핑 독재자 발언으로 바로 블링컨 장관의 방문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말하자면 다소 개선된 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발언이 미국과 중국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중국은 굉장히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조처를 미국 측이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네. 이 발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그 발언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중국 외교부는 더 이상 그 이후에 다른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이 성명을 통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미친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는 솔직한 조처들을 취하고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에게 뜻을 전달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미국의 진위가 의문이 간다. 어떤 네. 것이,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체제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들로 미뤄볼 때 미국 쪽이 어떤 실제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것이 사실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안이고 미국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이 그 갈등 요소로 비화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잇따라서 시 주석과 조만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두 정상의 만남이 언제쯤 가능하기나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그 몇 달 안에 그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그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이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회담에서 이미 그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언제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뭐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언론 등을 보면 대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에 인도 뉴딜리에서 그 주요 20개국 G20 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는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시진핑 주석이 올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관측이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하거나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 중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중국 당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 점점 더 무모해지는 북한의 행동과 수사에 대해 대화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의 특별한 위치,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중국의 북한과의 관계를 지적한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자 후원국입니다. 예.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중국은 현금과 원유, 생필품 등의 그 핵심 물자 90% 이상을 공급하면서 생명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것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 블링컨 장관은 유니크 포지션 이런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울러서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그리고 이후에 그 제재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동참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이 근래 들어서 결의를 위반하는 이런 행동을 잇따라고 있는 데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그 미국의 그 촉구에 대해서 중국의 그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이 그 20일 날 그 공개된 그 미국의 CBS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그 중국에 대해서 대북 영향력을 좀 행사해 나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CBS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네. 그러더냐 그랬더니
네.
블링컨 장관이 확약은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 ICBM을 쏘는 것을 좀 막아라. 이렇게 그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더니 중국 측이 그거를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가타부타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국이 설사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그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지만 그 질에 따라 사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그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얘기를 미국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동조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쪽의 입장에 지금 다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게 사실상 참 언제 뭐 진전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예.
중국의 입장은 사실 분명합니다. 이 북핵 문제의 발생의 원인 그리고 또 해법에서 미국 측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은.
예. 예.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중국도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비핵화 협상이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전혀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북한의 안보 우려를 미국이 해소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도 철회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강대국의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보는 입장을 보면 접점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뭐 다른 조치라는 것이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뭐 미국과 한국이 시작을 한 건데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그 확장 억제 조치, 이것을 좀 그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한국과 미국이 기존에 하던 그 연합훈련 이런 것을 계속 강화,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이제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이런 것을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거나 자주 기항토록 하는 것이 이 같은 그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좋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언제 곧 실현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그 마주앉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재로서는 그 양측이 마주앉을 여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군사력 강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미국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재출마를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응, 대중국 견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당에 대북 정책,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대화를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1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설을 아예 안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연설을 했는데 보도가 안 된 것일까요?
사실 그 부분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설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지금까지 15차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전원회의 이후에 그런데 김 위원장의 연설이나 발언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는 게 한국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 같은 상황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들은 지금 현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맥락에서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석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 연설은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원회의는 이번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발사를 하게 될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분명한 것은 북한이 그 군사 그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를 하려면 기존의 문제점을 다 지금 고치고 수정을 해서 발사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공위성 자체가 그 서해에 떨어지고 또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를 그 수거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점을 발견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4월에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다 실패를 했는데 그 이듬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거를 보면 한 8개월 만에 문제점을 그 찾아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그 빠른 시간 내 발사하기는 어렵고 아무리 빨라도 연말 아니면은 지난번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내년 봄이나 돼야 다시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소식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지난 16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핵 잠수함은 전략무기라서 위치를 공개 안 하는데요. 입항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로 볼수 있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입항, 예, 미시간함의 입항 바로 하루 전에 지난 15일이었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던 중에 이제 가령 도발행위를 재개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요. 또 미군은 이 미시간함이 출항하는 데 맞춰서 입항 당시에 한국군이 환영하는 그 입항을 행사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사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북한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나 인근 전개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튿날 그 입항하는 이 미시간 상황을 공개리에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첫 현대 퍼스트 레이디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엘레노어 루즈벨트를 떠올리지만 전임자인 루 후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부인인 루 후버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루 후버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죠. 전제 남편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제가 할수 있는 한 뭐든지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제 취미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벨기에 왕에게 훈장을 받은 루 후버가 한 말입니다. 전쟁 기간에 벨기에 국민을 도운 공로로 훈장을 받았지만 그저 남편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든 면에서 후버 대통령의 완벽한 동반자였던 루 후버는 1874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허버트 후버와 같은 해, 같은 주에서 태어난 건데요. 하지만 10살 때 가족이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이사가면서 그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루 후버의 아버지 찰스 헨리는 은행가였는데요. 어린 루를 사내 아이처럼 키웠다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루 후버의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루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아버지가 루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쳤고요. 사냥과 낚시에 데리고 다니는 등이 사내 아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루가 야외 활동을 좋아했는데요. 지구상의 사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가 캘리포니아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에 다녔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였던 존 베너 박사의 강연을 듣고 지질학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사범학교를 나온 뒤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했죠.
루 헨리 후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질학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남학생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위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루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루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허버트 후보는 4학년이었습니다. 허버트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 앞서 루가 강연을 들었던 베너 박사의 조수로 일했죠. 허버트 후보가 베너 박사의 실험실에서 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루에게 반했다고 하는데요. 허버트가 루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또 루가 거기에 응하면서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1898년 호주 금광에서 광산기사로 일하던 허버트 후보가 루에게 긴 전문을 보내왔다. 새로 생긴 중국 광산회사의 관리자로 가게 됐다며 함께 중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루. 당장 허버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1899년 2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의 친정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보 부부는 텐진시 외국인 거주 지역에 집을 구하고 함께 광산 탐사를 다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질학을 전공했던 루 후보는 방문할 지역에 지질도를 만들고 또 보고서 작성을 돕는 등 남편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또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후보 부부가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다시 역사학자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중국에 있는 외국 세력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외세의 배척 운동이었죠. 후보 부부가 텐진에 있었는데 방책을 세우고 공격을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루는 식량을 조달하고 부상자를 간호하는 일을 도왔죠. 한 번은 루 후보가 집에 있었는데 총알이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분하게 카드놀이를 계속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 후보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어쩌면 그런 일을 즐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벌린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번 여름에 중국에 왔어야 했다. 일생 최고로 흥분되는 일을 놓쳤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말이죠.
능력 있는 광산기사로 이름을 얻은 남편 허버트 후보는 개인 자문회사를 차렸고요. 세계 여러 도시에 사무실을 둔 성공한 기업인이자 백만 장자가 됐습니다. 1914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후보 부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후보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벨기에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맡게 된 건데요. 아내 루 역시 나중에 벨기에 왕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 후보가 남편보다 먼저 구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에 발이 묶인 미국인들을 도왔죠. 은행 계좌가 동결돼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돈을 찾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표를 사거나 유럽에 남더라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언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알 수 있게 출항표도 만들었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벨기에 난민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자 아내 루는 여성분과위원회를 이끌었는데요. 전쟁으로 고립된 벨기에인들을 돕기 위해서 식량과 의복,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굶주리는 벨기에인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허버트 후보는 국제사회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를 식품의약처 처장으로 임명하면서 후버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허버트 후버는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콜리지 대통령 아래에서 상무장관을 지냈는데요. 루 후버는 다른 장관 부인들과는 달랐다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루 후버는 워싱턴의 오랜 관습이던 명함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해서 주인이 집에 없으면 명함을 남기고 오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 명함을 받으면 답례로 방문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루 후버는 그런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딩 대통령 부인이나 나중에 콜리지 대통령 부인 주최로 장관 부인 모임이 열릴 때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걸스카우트나 체위연맹 일로 바빠서 못 간다고 말하곤 했죠. 루 후버가 전통적인 장관 부인의 행동과는 좀 다르게 행동했지만요. 그래도 손님 접대를 잘하기로 유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손님들을 집에 많이 초대해서 멋진 만찬을 베풀곤 했죠.
저는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정만 돌보는 여성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집이 작아서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금방 자란답니다.
1926년에 열린 걸스카우트 회의에서 루 후버가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루 후버는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걸스카우트, 그러니까 소녀단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전국 걸스카우트 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루 후버는 어떻게 걸스카우트 일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다시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루 후버는 자신이 늘 걸스카우트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요. 여성이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야외 활동을 좋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루 후버가 추구하는 일을 걸스카우트도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루 후버가 걸스카우트를 위해 한 일로 기금 모금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걸스카우트 쿠키 판매를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루 후버입니다. 또 걸스카우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고요. 단원 모집 운동을 열심히 벌여서 약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걸스카우트 단원 수를 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1928년 허버트 후버는 모든 미국인들 가정의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후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후보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퍼스트 레이디 루 후버는 미국인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There is something for each one of you to do in this emergency. 루 후버는 처음 라디오를 통해 연설한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한데요. 이런 연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부르 이웃을 도와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er first speech on radio was actually
at the dedication of. 루 후버가 처음 라디오에서 한 연설은 미국 애국 여성회 회관 헌정식 연설이었습니다. 미국 애국 여성회에 축하를 보내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루 후버가 한 연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걸스카우트 단원이나 농촌 청소년 봉사단체인 4H 단원들에게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점점 악화하면서 대통령의 연설도 대통령 부인의 연설도 더 이상 미국인들 마음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보 대통령은 1932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고요. 다음에 후보 부부는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대공황 때문에 그동안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지만 퍼스트 레이디로서 루 후버가 남긴 발자취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후대 퍼스트 레이디들이 남편과는 별도로 스스로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 부인 루 후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중무장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24일 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서 철수하고 수도 모스크바로의 진군을 멈췄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용병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대가로 기지로 돌아가고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벨라루스로 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영TV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회견 요약문을 25일 공개했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 없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열리는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로스토프 소재 지역군 사령부에서 24일 늦게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가 25일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용병 조직의 모스크바 진격으로 러시아에서 벌어진 혼란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24일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러시아의 주인들이 아무것도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는 걸 봤다면서 완전한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림폼 통신은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부 장관을 인용해 적진 뒤 모든 혼란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 행위가 러시아의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통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즉각적인 징후는 없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주말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를 포격해 민간인 한 명이 숨졌다고 지역 주지사가 25일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포탄 한 발이 방 한가운데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잔해 아래 깔렸지만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1월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시와 헤르손 지역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반편에서 헤르손시와 주변 지역을 주기적으로 포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간밤에 러시아군이 드니프로 페트로스크 지역을 포격해 한 명이 다치고 민가 세 채가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드니프로 페트로스크 남동부 지역에서도 24일 러시아군 공격으로 아이 두 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치고 몇몇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폭기들이 25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인근 몇몇 곳을 공습해 적어도 민간인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목격자들과 구호요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호의 전폭기들이 높은 고도에서 G3R 슈구후르에서 이슬람 이드 추기를 앞두고 사람들로 붐비던 야채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려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서방이 지원하는 비상대응조직인 하얀 헬멧 측이 밝혔습니다. 또 산악지대인 자발 알자야 소재 마을들과 이들리브시 서쪽 외곽도 공습당했다고 목격자들과 구조요원들이 전했습니다. 공습당한 곳은 5년 전에 주요 전투를 끝낸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분할한 완충구역 안에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알레포 서쪽 반군 지역을 포격했던 시리아군 쪽에서 나온 말은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수장들이 24일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 소재 팔레스타인 거주지들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한 국가주의 테러리즘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정착촌 거주자 수십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곳들에 난입하는 등 일련의 폭력 사태가 국제사회 비난과 미국 백악관 우려를 우발했습니다. 24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라말라 근처 음사파 마을에 있는 집 두 채에 불을 질렀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인 용의자 적어도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 행위가 국가지 테러리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